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1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0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28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생각하면 찬양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첫 찬양은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가 치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읽기 쉬운 성경.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음식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로 번역한 읽기 쉬운 성경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대로 너희를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가 인색하게 대하는가에 따라 그대로 너희를 대하실 것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친구의 눈에 들어있는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그대로 두면서 어떻게 친구에게 네 눈에 들어있는 티끌을 빼주겠다고 하느냐? 너희 위선자들아, 먼저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라. 그리야 네 눈이 밝아져서 친구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낼 수 있지 않겠느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네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아라. 만일 그렇게 하면 개와 돼지들이 그것들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해칠 것이다. 구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네가 얻고자 하는 것을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을 것이요, 찾으면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자기 아이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아이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비록 악할지라도 제 아이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구하는 사람들에게 더더욱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모든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의 요점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은 쉬워서 많은 사람이 그 문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하여 그 길을 찾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순한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에는 사나운 이리가 들어있다. 너희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그들의 행실을 보고 그들을 알 수 있다. 가시덤불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 있으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마찬가지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만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베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이렇듯 나무나 사람이나 그들이 맺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날이 되면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할 것이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 악한 자들아, 내 앞에서 썩 물러가거라.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단단한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그 집은 바위 위에 세워졌으므로 비가 와서 홍수가 나도 끄떡없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모래 위에 집은 집은 비가 와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율법 선생들이 가르치는 것과 달랐기 때문이었다. 그분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다.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사울은 키가 크고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 위에 임하였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자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 3천명을 뽑아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중 제일 용감한 사람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싸우기 전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갈 테니 꼭 기다리소서. 그건 또 왜요? 사울왕이 묻자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지내고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나타난 사무엘은 사울왕을 책망했습니다. 왜 제사를 지냈습니까? 사울왕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싸워 빼앗은 가축도 좋은 것은 자기가 갖고 나쁜 것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잘못이었구나. 사무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울을 용서해 주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아, 너는 이 길로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다윗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라.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양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새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만나보고 오느라. 다윗은 떠났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와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한 거인이 나오더니 소리쳤습니다.
이스라엘 바보들아! 나랑 상대할 놈은 나서라!
다윗이 옆에 있던 경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군가요? 왜 당신들은 나가서 싸우지 않는 게요? 그 병사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저놈이 골리앗이야. 힘이 장사지. 우리 편에서는 상대할 사람이 없단다.
다윗은 사울왕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전하, 제가 한번 나가 겨뤄보겠습니다.
너 같은 꼬마는 상대도 안 돼.
사울이 말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당당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테니까요.
다윗은 물매와 돌멩이를 주워들고 나가서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다. 골리앗은 어린 다윗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물매에 돌을 끼워 골리앗의 이마를 향해 던졌습니다.
어이쿠!
골리앗의 큰 몸이 땅바닥에 굴렀습니다.
와, 쳐들어가자!
사기가 오른 이스라엘 군사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블레셋 진영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크게 이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사울 왕을 앞세우고 으스대며 귀국했습니다. 사울 왕은 1천 명을 쓰러뜨렸고 다윗은 1만 명을 쓰러뜨렸네. 사울 왕은 이때부터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다윗은 음악을 아주 좋아했는데 하프를 아주 잘 뜯었습니다. 사울 왕은 기분이 나쁜 날이면 다윗을 불러 하프를 뜯게 하였습니다.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사울왕 앞에서 하프를 뜯고 있던 다윗에게 사울왕은 갑자기 창을 집어던졌습니다. 다행히 창이 빗나가서 다윗은 무사했습니다. 사울왕의 왕자인 요나단은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친하던 요나단은 다윗을 도망시켰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사울왕을 피하여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을 한 번도 원망한 일이 없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울왕도 죽고 아들인 요나단까지도 죽었습니다. 마침내 다윗이 왕이 되자 블레셋 족속을 비롯한 여러 민족들을 복종시켜 세상이 평화로워졌습니다. 다윗왕은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도읍을 정했습니다. 궁전을 크게 짓고 하나님의 성전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 성전은 짓지 못했습니다. 다윗왕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다윗은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어느 날 다윗왕은 예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용감한 장군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왕은 이 여자와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인 조카 요압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우리아 장군을 제 전방으로 보내거라. 우리아는 싸움을 하다가 죽었고 다윗왕은 그의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 나단이 다윗왕을 찾아갔습니다. 전하, 한 마을에 부자와 가난뱅이가 살았더랍니다. 가난뱅이에게는 한 마리의 양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다윗이 물었습니다. 하루는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부자는 자기 집에도 여러 마리의 양이 있건만 가난뱅이의 양을 뺏어다 잡았다 합니다.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왕이 소리치자 나단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전하이십니다. 궁궐에는 많은 여자가 있는데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으시다니요.
오늘은 성경 동화에 이어서 어린이들이 즐겨 부를 만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깊고도 넓도다 깊고 넓은 주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한 자매님이 이 찬양을 영어로 불러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말 가사는 깊고도 넓도다 깊고 넓은 주님의 사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deep and wide, deep and wide, 깊고도 넓도다 그런 뜻이죠. There's a fountain flowing deep and wide. 깊고 넓게 흐르는 샘물이 있네. 시편 36편 9절에 생명의 샘물이 주께 있으니 주의 빛으로 우리가 빛을 볼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깊고도 넓도다 깊고 넓은 주님의 사랑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Deep and wide, there's a fountain flowing deep and wide. Deep and wide, there's a fountain flowing deep and wide. Deep and wide, there's a fountain flowing deep and wide. Deep and wide, there's a fountain flowing deep and wide.
여기서 깊고도 넓은 주님의 사랑 이렇게 노래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따라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가사 내용이 깊고도 넓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깊다에 해당하는 영어가 deep입니다. D-E-P. 깊다에 해당되는 음이라는 그런 콧소리 부분에 깊다에 해당하는 영어 딥을 넣으시고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And wide, And wide there's a fountain flowing and wide. And wide. And wide there's a fountain flowing and wide.
이번에는 깊고도 높도다 깊고 넓은 주님의 사랑 Deep and wide, deep and wide 이렇게 나오는데 이 찬양을 부른 자매님이 깊고도 높도다에 해당하는 단어의 영어 deep하고 wide에 해당하는 부분을 콧소리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콧소리는 따라 하지 마시고 첫 부분에는 deep, 그 다음에 뒷부분은 wide 이렇게 넣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And there's a fountain flowing and there's a fountain flowing and
예수님이 한 번은 사마리아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 물길로 나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물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Deep and wide, deep and wide, there's a fountain flowing deep and wide. Deep and wide, deep and wide, there's a fountain flowing deep and wide. Deep and wide, deep and wide, there's a fountain flowing deep and wide. Deep and wide, deep and wide, there's a fountain flowing deep and wide.
마태복음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지어 따르는 사람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앉으셨다. 그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왔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받을 것이다.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옳은 일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여덟 가지 복 중에서 오늘은 네 가지 복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산위에서 가르쳐진 보배로운 말씀이라고 이름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어디가 됐든지 복되고 생명을 풍성히 주시는 사람들의 귀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7장까지 계속되는 이 교훈의 말씀은 하늘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늘나라의 백성다움이 어떤 것이며 귀도인의 삶의 방법과 관계를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각자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말하는 여덟 가지의 복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성이 있으면서 점점 하늘나라를 가까이 나아가는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복음의 문에 들어서게 되고 그 문 안에 들어서면 자신의 비극적인 죄를 깨닫고 탄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애통으로 회개한 삶은 세상과는 다른 온유한 심령을 갖게 되고 의를 목말라 하는 변화된 삶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하늘의 의를 맛본 사람은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며 이런 자세에서 마음의 깨끗함은 유지되고 사람 간에도 화평을 세워가며 의로 위해 핍박을 받는 것조차 기뻐하는 주님의 성품을 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 자신의 삶에 관한 이야기여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삶의 논리가 아니라는 이해로 이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정말 어리석게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니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말씀들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주장하는 것은 언제나 짧은 이 세상의 삶보다는 영원한 세계에 더 가치를 두라고 경계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다면 이 말씀이 더 호소력 있게 들려야 하고 오히려 그렇게 살지 못함을 탄식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의 삶조차도 오히려 하늘의 논리와 방법으로 살게 되고 세상과 하늘의 가치에서 언제나 하늘의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언제나 천국은 이 세상의 것을 뒤집어 놓은 정반대의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뒤집어서 이해를 해보면 오히려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신이 부요한 자는 복이 없나니 지옥이 그들의 것임이요 웃는 자는 복이 없나니 그들이 책망을 받을 것임이요 포악한 자는 복이 없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임이요 악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없나니 그들은 굶주릴 것임이요 이런 입장에서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귀중한 교훈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영혼과 관련된 존재이고 우리 육신의 삶은 영혼으로 가는 출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신의 삶보다도 무덤 너머에 있는 영혼이 더 중요하고 진정한 지혜자는 육신의 삶의 성공보다도 영혼을 준비하는 자세의 삶을 살 것입니다. 죄진 인생은 영혼을 볼 수 없고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하시죠. 이 산상보훈에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진정한 복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 즉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의 영광은 낡아지는 것이요 반드시 버리고 가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영원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을 인용하면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한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짧은 육신의 삶보다도 영혼을 위한 행복에 오히려 육신의 삶을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으로 가기 위한 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영적으로 볼 때 바람직합니다. 또 미래를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오늘을 희생해보지만 그 결과는 사실 보장되지 않는 것도 우리의 짧고 짧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을 영원히 없애시고자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의 피를 흘려주신 것이고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데려가시려고 죄와 상관없이 그를 바라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두 번째 재림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런 사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재림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늘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권면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서 55장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참된 기쁨이 되지 못할 것을 위해서 돈을 쓰고 행복이 아닌 것들을 위해서 시간을 소모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주님께서 일깨워주시는 이 교훈들의 생명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좀 더 본문으로 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한 사람에게 이 말씀은 자연스러운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가까이 이해해서 우리 자신들의 말씀으로 소화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그렇게 3절에 말씀하죠. 마음은 비울수록 좋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은 창고처럼 온갖 욕심으로 고물 창고가 되어버린 인간의 마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조금만 마음을 비울 수 있다면 더 행복할 수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 심령을 비우지 못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며 삽니다. 누워도 이것저것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는 것으로 잠자리조차도 편치 못하고 항상 너무 많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을 비운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 주님께서 편히 계실 정도로 깨끗하게 비우지 못하는 이상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해 오는 기쁨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심령이 오로지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가난한 자들의 것임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로는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죄로 인해서 우리 감정은 너무나 뒤틀려서 웃어야 할 것은 웃어지지 못하고 슬픔에 동참하지 못하는 완악하고 거친 마음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에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우리의 참 안타까운 옛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것은 사실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생각할 때는 참 잘못된 그런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에 내가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합니다. 진정한 회개만이 참 위로를 얻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탄식의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5절에 보는 대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인생들을 자신의 삶에 초청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심판주이시면서도 마음이 온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한없이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 많은 우리가 오늘도 살아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이 온유를 성령의 열매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3절이죠. 시편 기자가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시편 37편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포악한 짐승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온유한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전체의 우리의 삶이 지배될 때만 주님처럼 온유가 가능한 겁니다. 강하고 포악한 것이 이기는 것 같지만은 온유한 것이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6절에 네 번째로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그렇게 있습니다. 이 주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는 시편 42편 2절에 시편 기자의 고백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습니까? 우리는 각자가 추구하는 것에 목말라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을 사모하고 쫓아다니는 사람은 돈에 목말라 있습니다. 명예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물론 건강치 못한 사람들은 건강한 것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것이 참으로 귀한 것을 그걸 잃을 때만이 알게 되는 우리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고 그것으로 심령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갈증을 느껴야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굶주림과 갈증을 느낄 수 있을 때 그 갈증을 온전히 면할 수 있을 겁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참은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에서 잠언을 함께 읽으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1장 2절 말씀 하반절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잠언에서는 1장 2절부터 6절까지가 머리말에 해당합니다. 잠언이라는 책이 어떤 목적에서 준비되어 성경에 포함된 것인지 알려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1장 2절 말씀은 서론의 서론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이 어떤 책인지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께서 잠언이라는 책을 기록하게 하고 보존하신 첫 번째 목적이 우리에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 방금 읽은 말씀 상반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어지는 하반절에는 하나님께서 잠언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이 나옵니다. 잠언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웃이나 친구분 중에 볼 때마다 저 사람 진짜 명철해, 멍청해가 아니고요, 명철해입니다 하고 인정하게 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을 명철하다라고 말하는 건 총명하고 사리에 밝다는 것인데, 잠언이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고 말씀하는데 이건 조금 어색하게 들리지 않나요? 먼저 명철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번역한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득 품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거듭 느끼는 점은 성경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죠, 우리의 일상 언어보다 폭이 넓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명철의 말씀이라고 번역한 표현 역시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해서 명철한 말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물론이고 사람이 한 말 가운데 명철한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명철한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잠언 1장 2절 하반절 말씀을 한글 번역으로 읽으면서 제가 또 하나 어색하게 느꼈던 표현은 깨닫다입니다.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무언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본문을 확인해 보니까 깨닫다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보니 여기서 깨닫다는 말은 판단 능력, 통찰력, 분별력 등을 나타냅니다. 우리말로 한 단어로 바꿔서 표현한다면 식별하다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종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명철한 말을 식별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강조한 표현입니다. 명철하다는 것은 밝게 분별한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러면 명철한 말을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명철한 말의 대표적인 경우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철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 전달하면 모든 사람이 잘 알아듣고 그대로 따를 것 같지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불순종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를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먼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야 했죠. 지금도 독립국으로 활동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나라의 주축은 유대인이지만 그 이스라엘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와 이스라엘과는 다른 성격의 나라입니다. 열왕기하 17장으로 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고집을 부린 거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런 슬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철의 말씀을 잘 깨닫고 즉 식별하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명철의 말씀을 잘 식별하는 사람은 점을 치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철의 말씀을 잘 식별하고 따르는 것이 민족이든 개인이든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얻는 비결입니다. 이번에는 명철의 말이라는 표현의 뜻을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언 1장 히브리어 본문에서 명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제안해서 말씀하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 외에 명철한 말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여러 사람의 손끝을 통해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흥미롭게도 성경에는 사람의 말도 나옵니다. 심지어 마귀가 한 말도 나옵니다. 바꿔 말하면 성경을 읽을 때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마귀의 말에서는 거짓을 분별해야 하고 사람의 말에서는 한계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한 예로 욥과 그의 친구들이 한 말을 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얼핏 보기에 그럴듯해 보인다고 해서 모두가 올바른 가르침은 아닙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명철하게 대한다는 것은 그 말에 담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분별해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좋은 가르침을 주겠다고 장담하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에서 지혜로운 가르침과 어리석은 가르침을 식별할 수 있도록 명철을 훈련해야 합니다. 네, 오늘 드리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을 통해 주신 첫 번째 목적과 두 번째 목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언을 주신 첫째 목적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잠언을 주신 첫째 목적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목적은 명철의 말을 식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잠언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면서 명철한 말을 분별하여 깨달아서 삶의 양분으로 삼는 우리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러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신앙이 언제부턴가 식었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저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개인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열정이 식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의 빈무덤을 다녀온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과 여러 사람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 같아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힘없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나그네가 그들이 가는 길에 합류했습니다. 그 나그네가 두 사람에게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두 제자는 나그네의 질문에 슬픈 빛을 띠고 머물렀습니다. 그리고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그 나그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빈 무덤을 다녀온 여인들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인들이 전한 부활의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그 나그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 말은 그들이 어떤 기대를 했으며 그들의 실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때 나그네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실 두 제자가 길에서 알아보지 못했지만 모세와 선지자의 글, 곧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자세히 설명한 나그네는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두 제자는 그 나그네를 저녁 식탁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 자리에서 자기들에게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두 제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두 제자의 가슴에 불을 붙인 것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을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음부에서 고통받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했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려 제 형제들이 사는 세상에 보내주십시오. 제 형제들은 저처럼 이렇게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두 제자에게 바로 이 성경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다냐라고 번역한 부분을 NIV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는 heart burning이라고 옮겼습니다. 이것은 가슴이 불타올랐다는 뜻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뜨겁게 불붙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두 제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도 두 제자의 그것처럼 다시 불타오를 것입니다.
찬양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으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